에스더 21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주겠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교훈을 받되 그 교훈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또 그런 우리 베푸신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높이고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를 알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 왕에게 글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에 대한 예언이죠. 14절 보십시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정도면 그 아주 무거운 재앙이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거운 재앙으로 치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가 크다 뭐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여호람의 죄는 그 선지자 엘리야가 보낸 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 13절에 보시면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아합의 집이 음행한 것 같이 음행하게 한 것 이것하고 또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인 일 이걸 여호람의 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호람이 행한 그 악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여호람이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신다고 하는 것은 여호람에게 신앙이 없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10절에서도 여호람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으니까 여호와를 버린 여호람에게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앙이 없다 이렇게 일단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신앙과 불신앙이 어떻게 다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것과 신앙이 없는 것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여호람의 죄를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호람처럼 하는 건 신앙이 없는 불신앙이겠죠. 반대로 여호람처럼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람처럼 하지 않으려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처럼 음행하지 않는 것, 이게 요람처럼 행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착한 아우를 죽이는 일도 없어야 되겠고요. 이제 그것이면 요람처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럼 다시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이제 들으시고 나서 아, 내가 요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요람이구나.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와 요람을 일치시키는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람에게 예언한 하나님의 그 재앙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덤덤하게 될 수 있겠죠. 나는 요람이 아니니까. 요람의 재앙과 나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요람과 같은 죄가 없고 또 신앙이 있어서도 별 문제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현재의 내 그 현실, 이걸 생각하면은 요람이 당한 그 재앙과 난 분명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단 말입니다. 요람처럼 하지 않으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재앙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요람처럼 하지 않고 생각하니까.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에서 과연 정말 진심으로 요람처럼 하지 않고 살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앞에서 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물었는데, 일단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앙은 하나님 선물로 주어진 거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래 인간에게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필요 없는 것이죠. 본래 없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이 땅의 신앙과 다르단 말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 담고 있는 인간의 열심이나 실전, 이런 게 담기지 않는 게 하나님이 준 신앙이다, 그게 답인단 말입니다. 틀리면 틀리도 하시고, 분명히 땅의 신앙과 하나님이 준 신앙 구별이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구별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죠. 땅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신앙이다, 그렇게 주장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 신앙에는 뭐 열심히 있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좋다 이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선물로 신앙을 주셨는가? 신앙을 주는 취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앙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또 이게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이 성경을 보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낸 말일 뿐이고, 하나님이 신앙을 선물로 주신 참된 취지는요, 인간이 정말 무능한 존재다, 이걸 알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궁휼, 이걸 드러내어서 구원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인간 빠진다 말입니다. 뭐 이건 뭐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제가 했던 말 아닙니까? 이게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신앙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 부인된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을 자부했고 자랑했던 모든 일, 이것들이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무너집니다. 이게 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어왔다고 자부하는 내 인생, 그 인생 자체도 그게 뭐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이다. 그것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겨울에 찬바람 불면은 뭐 가지의 잎이 다 떨어지고 휑한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온 동안에 내 속을 가득 채웠던 내 신앙, 내 열심, 내 선함들 이런 모든 것 다 떨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휑한 상태, 이게 신앙이 있는 상태입니다. 휑한 거예요. 삭막하다. 찬바람 쌩쌩 부은다. 삭막하다.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만든 힘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죽은 자 살리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신 증거로 나타난 현상이 신앙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좀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반대로 신앙이 없는 상태, 불신앙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건 반대죠. 내 열심, 내 힘. 이거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신앙 내 걸 집어넣죠.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믿음의 가치를 둔단 말이에요. 믿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차곡차곡 쌓아지는 게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뭔가 쌓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기가 망하는 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자기를 망한 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이런 시각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신앙으로 산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실상은 신앙이 없는 불신앙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시각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살았던 세월로 드러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네가 뭐 신앙으로 살았다고 웃기지 말아라. 모든 헛된 것들을 드러내는 게 성경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내 자랑이 없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이제 주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을 이제 요람 이야기에서도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12절 보십시다.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요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 그렇게 그래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요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것이 신앙이 없는 불신앙이라면 그 12절에서 내 아비 요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요호사밧의 길과 아사의 길로 행하는 것이 곧 신앙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요호사밧과 아사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에는 생명이 없다. 재앙만 있을 뿐이다. 심판이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사밧의 길과 아세 길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사밧이 행한 일을 보면은 요사밧 길에 생명이 있다.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곤란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사밧이 잘한 일도 있습니다. 잘한 일도 있는데 그 요사밧도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히 악을 행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아하시야와 교제했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다윗으로 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사밧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마치 요사밧 행동이 있어 괜찮아 뭐 그런 의미가 또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이해가 약간 좀 안 되는 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는 잘못된 행동이 없는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사도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바하사가 치러 왔을 때에는 아람 왕 이방 왕 베나다에게 뇌물을 주면서 좀 막아달라 이런 요청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선견자 하나님에게 여호와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했다. 책망을 듣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책망을 듣고 아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런 일까지 행한 게 아사고 여호사밧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과 아사의 길을 행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것이 또 그 길을 행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호사밧이든 아사든 그들 행한 일에 뭐 잘못이 없고 모든 일이 완전했다면은 뭐 그들 길로 행하라 이런 말도 뭔가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죄가 있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람과 그들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유독 여호사밧의 길과 아사의 길을 행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한다면은 그것은 그 여호사밧과 아사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들 행함과는 관계가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길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길과 아사의 길이 뭔가 또 보십시다. 역대야 14장입니다. 역대야 14장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이런 말입니다. 아사가 왕이 되고 처음에 한 일이 우상을 이제 때려 부순 것인데 그 아사가 우상을 부순 그 이야기를 마치 우리가 그 부처를 싫어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형상이 난 싫어, 때려 부시자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죠.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면은 자기가 행한 선함과 내신의 가치를 둔 인간입니다. 나의 행함에 가치를 둔 그런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우상을 만들었다면 결국 우상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내 선함과 내 신앙의 가치를 두고 우상에게 나가서 내 손을 비는 그런 방식이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신앙과 내 선함을 앞세우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만큼 잘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면서 신을 찾는다면 그것이 우상을 찾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한 일을 앞세우고 높이면서 기도하는 그런 게 우상을 찾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사가 우상을 다 때려부셨다. 그 얘기는 아사의 길에는 인간의 신앙과 선함의 가치를 두는 것이 없다. 이게 무너졌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아사의 행함 그걸 보지 마시고 우상을 때려부셨다고 그것이 아사의 길이라고 그럼 그 길에는 인간의 신앙과 선함에 가치를 둔 것이 없어. 그걸 때려부셔진 거야. 이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여호사밧 길도 아사의 길과 같아야 되겠죠? 다시 역대야 17장으로 가십시다. 역대야 17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한 일입니다. 그 다윗의 처음 길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시작된 다윗의 길이 처음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한다, 영이 임했다 그 얘기는 뭐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함께해서 뭐 다윗의 뜻과 소원 이루어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이루시나 그 뜻입니다. 영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능력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다윗은 자기 뜻도 살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끌려간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처음 길, 영이 임해서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그 다윗의 처음 길은 인간을 위한 인간의 뜻과 소원은 없는 길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소원은 없는 길이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이라고 하는 거 우상이죠. 우상은 뭘 하겠습니까? 인간의 뜻과 인간이 내 성함, 내 그 잘한 걸 들고 나오면 그 우상 그걸 보고 야 잘했어 하면서 내 소원이 뭐야? 그 소원 들어준 신이 바알이에요.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세상 모든 우상의 공통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사밭이 바알에 구하지 아니했다 그 얘기는 내 뜻과 소원 이루어주는 날 위한 신을 찾지 아니했다 그것입니다. 날 위한 신을 찾지 아니했다. 이것을 요사밭 길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요사밭과 아사의 길에는 인간의 뜻과 소원 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선함을 높여주는 것도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요사밭과 아사의 길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길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 길로 가는 것, 이 길에 있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바로 그 길이 깨하는 것이다. 내 뜻과 내 속에 없는 길이 깨하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꼭 성전 제사가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제사하면서 하나님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 들으시고 우리 저 받아주시고 이루실 거야.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안 해도 돼. 이거예요. 제사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성은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 성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내가 한 게 제사했고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내가 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걸 신앙으로 주장한다니까요.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신앙에는 반드시 내가 한 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 없는 불신앙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 왜 사실은 불신앙일 수밖에 없는지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봐보십시다.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제가 전에 그 산당 신앙과 성전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걸 지금도 기억한다는 기적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잡한 건 빼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것 뭡니까? 성전의 가장 중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그 언약궤입니다. 아 이제 아하죠. 언약궤. 근데 산당에는 이 언약궤가 없어요. 그게 다르죠. 언약궤가 없이 제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가 없이 제사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성전 제사에는 제물이 흘린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당 제사에서도 제물을 잡았을 거니까 피가 있겠죠. 이게 피가 있다는 점은 같아요. 그런데 그 피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피가 어디로 가는가. 산당에서야 뭐 피를 뭐 어디 밖에 주비지 그 재단 쪽에 뿌리든가 이거 끝나겠죠. 근데 성전에서 피는 재단 주변에 뿌리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딱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릇에 피를 담아가지고 언약궤가 전수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언약궤와 피와의 만남이에요. 언약궤가 피와 만나는 것이죠. 그 피는 인간의 죽음, 그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자가 되었고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 죽은 자가 된 인간의 우리 운명인데 언약궤를 만남으로 해서 하나님 언약에 의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 이걸 믿는 것이 언약궤가 있는 선은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궤가 없이 제사만 있는 산당 신앙은 뭘 믿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제사했다 내 행위를 믿는단 말입니다. 언약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언약 용서 이건 우리 필요 없어. 내 제사했는데 뭐 자기가 한 일을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바로 그걸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주민으로 음행하게 했고 미혹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는 신앙은 언약기간에 성는 신앙은 절대로 우리가 가치 있고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이걸 절대 묻지를 않습니다. 이걸 묻는 건 사실 가짜예요. 신앙에는 그런 물음이 없어요. 그걸 따지지를 않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중요한 것으로 말하면서 신앙이 좋고 나쁨을 저울질한 기준 삼고 있는 그 행함 그 행함이라는 게 성는 신은 없어요. 인간 행함이라는 게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시죠? 돌판 두 개하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아론 쌍은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돌판 두 개는 이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 모세가 깨뜨려버린 돌판 대신해 가지고 하는 주신 이제 그 돌판입니다. 만나는 인간이 먹을 것도 원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망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그 인간에게 하늘에서 주어진 양식이에요. 인간이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받은 양식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이 났다 이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 못 지키고 율법 잃을 수가 없고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하늘의 양식이 되지를 못해. 생명이 못 돼. 그 얘기고 또 죽은 인간 넌 뭘 해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그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무능하고 결국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인데 그것이 그게 운명이 그게 담긴 게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 언약궤 뚜껑 속죄소에 피가 뿌려집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죄 없는 제물의 피가 하나님의 희생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언약궤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희생으로 율법을 이루시고 그 희생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희생으로 우리를 죽은 우리를 살린다. 그게 언약궤의 증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게 십자가로 완성된 언약이고 신앙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산당을 세워놓고 아, 언약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제사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용서, 아, 그걸 우리가 받았으니까 뭐 괜찮아. 그건 이제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 중요해.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고 실체죠. 근데 그런 걸 성경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신앙은 산당 신앙일 뿐이고 결국 교인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는 미혹의 결과를 낳는 것일 뿐이다. 이게 본문에 그래 말해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이 신을 찾는 우상 종교예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생각이 보면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내용입니다.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 된 불신앙이다.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자기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간다면 만나는 것은 그 끝은 재앙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어지는 것은. 그렇게 보면은 이 본문의 선지자의 글은 요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경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진짜 우리의 문제는 그 경고를 경고로 받느냐, 아니면 마치 그 농담 정도로 치부와 무시해버렸느냐, 이건데 아마 후자가 더 셀 거예요. 경고를 경고로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요람과 똑같이. 요람의 경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람이 엘리야의 글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 자기를 재앙으로 치신다. 근데 그냥 재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 재앙인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아내 아들 다쳐버리고 모든 잃어버리는 끔찍한 재앙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선의 글이란 말입니다. 심각해요. 그 글을 받았을 때는 아직 요람에게 재앙이 없을 때입니다. 아직 없을 때예요. 그러면은 글을 받았습니다. 재앙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될까요? 아, 우를 죽인 일을 뭐 없던 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후회를 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 남은 건 뭐겠습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그게 뭐 유일하겠죠. 그런데 요람에게 선제 글대로 재앙이 임했고 정말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어가지고 결국 2년만 창자 빠져나와서 죽었다, 이런 결말을 보게 되어지면 딱 하나입니다. 요람이 그를 무시했다. 선제 예언을 무시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람에 대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냐, 그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선지자 친절하게 글을 보내서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했어,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 하나님 재앙을 치신다, 이렇게 경고를 했으면, 예언을 보냈으면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를 좀 해야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회개를 해야지. 아니 왜 그 선지자 글을 무시해서 그런 엄청난 재앙을 받느냐 하는 사람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답답해. 죄를 지적받으면 얼른 회개해야지. 이게 우리 생각이 맞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의 태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죄를 지적하면 깨닫고 회개를 해라. 그게 상식이란 말입니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 주신 글입니다. 선지자가 요람에게 보낸 글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우리 주어져 있고 우리가 보내졌습니다. 보내졌고 우리가 그 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요람처럼 재앙에 대한 예언을 받고도 무시하고 살다가 재앙을 받는 그런 요람처럼은 하지 말자, 나는. 그런 생각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께 있는가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가? 여러분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뭐, 자기 문제에 대해서 생각조차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보통 그 신앙에 대해 생각한 자기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난 열심이 없다, 무슨 뭐 실천이 부족하다, 되게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자기 문제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어떻게 나오냐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지. 열심은 당신 문제야? 그럼 열심을 내서 해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실천이 부족해? 그럼 실천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이게 인간의 방식들이에요, 그것이. 이게 뭔가 하면은요, 늘 사람이 자기를 믿는 자로 간주하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난 믿는 자야. 그게 나의 문제라고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그럴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기를 끝까지 붙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래 내가. 그런 인간으로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경고를 받고 나 이렇게 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 나가겠습니까? 안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여기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 그 사도의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또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수심 믿어온 사람이고 내가 설교한 목사고 또 장로고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자기가 자기를 믿는 자기 주장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언은 확정되어서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예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소원을 들어주고 복을 주겠다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예언에는 그게 없어요. 예언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그 죄를 아들의 피로 덮으시고 용서하신다. 그 하나님 일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게 확정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예언 앞에서 나의 소원과 나의 뜻 이루게 해달라고 하면서 주를 찾는다면 그게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 이루신 그 죄로 자기 피로 죄를 덮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일, 긍휼의 일, 그 일 앞에서 내 소원 내놓는다. 그 소원이라 해봐 이 땅의 것 아닙니까? 땅의 걸 내어놓고 이걸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루신 그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것, 내가 원한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자기 뜻, 자기 소원이라는 게 없겠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나의 뜻과 내 소원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뭐 여기 은석교에 와가지고 뭐 늘 듣는 말이 자기 소원 말하는 건 기도가 아니고 신앙인데 이런 말 하도 들어가지고 들었지 않고 없는 척 막 그렇게 감추고 있을 뿐이지 없을 수가 없어 내 소원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고 늘 나에게 좋은 걸 취하는 그런 자란 말입니다. 이런 게 성경이 그리 보여주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면 적어도 이런 말씀 앞에 난 아닙니다. 난 아니다. 난 다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온 것이 죄였다는 것 좀 알자 그 말이에요. 그게 죄였구나. 그걸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았을 때에 나에게는 결국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용서밖에 없구나 이런 심정으로 십자 은혜를 바라보는 이것이 예언을 멸시하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이 준 선물의 신앙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것이 제가 뭐 이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늘 보고 설교하면서 알아온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에 인간의 열심과 행함을 집어넣어서 말하는 걸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때려주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100번 처음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신앙에 인간의 걸 집어넣는 것, 열심을 집어넣는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보낸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볼 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걸 해당한다. 이걸 분명히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그런 신앙을 신앙이라고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신앙이 인간의 일, 인간 역할을 집어넣어가지고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하겠다는 것인지. 교회가 뭐 말하는 것이야 기껏 해봐야 복음 전파, 예배, 제자 훈련, 섬긴 사랑 이런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교인들 관심을 끌어당기고 일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또 나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키워가지고 자기 체면을 유지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닌 말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준 사명이고 하나 일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자 시골 산골에 오늘 내일한 노인 몇 명 나오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준 사명을 뭐 지킬 수 있겠습니까? 뭐 복음 전파라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게 없어. 겨우 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시골에 그런 교회는 어떻게 보신다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너 시골이고 노인만 있으니까 뭐 정착하겠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신앙은 도시 시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분의 무기 무슨 신앙이에요? 교인수 상관없고요. 일할 힘이면 청년이 없는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 두세 사람이 청년 두세 사람 이게 아니잖아요. 부자 두세 사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조건 관계없이 그냥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주의 이름 모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주의 일에만 관심 두고 모인다 그 뜻입니다. 그건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있다면 오늘 죽은 내인도 노인도 하나님 신을 주시면 그런 믿음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 크다고 해가지고 시골교회 뭐 무시하고 그건 일찍 지옥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준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은 자기를 죽은 자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게 두세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은 자로 바라보는 사람. 주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은 자로 바라보는 그 사람만이 주의 이름을 모인다. 내 이름 말고 주의 이름만 부른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그건 그냥 그건 당신 성경 해석이고 막 이렇게 뭐 들지 않을까 조금 열매된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저 목사가 말한 성경 이야기는 왜 다른 목사하고 다를까? 뭐가 진짜 성경일까? 뭐 좀 그런 생각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를까? 다른 점이 뭘까? 뭐가 진짜일까? 좀 그런 생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네 성경이고 뭐 이렇게 할 줄 알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목소리가 높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이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생각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 난 천국 지옥 관심 없습니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뭐 그럼 교회에 나옵니까? 그것도 답답하지. 20절 보십시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윗성이 있고 그 다윗성 안에 왕들이 묻힌 묘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열왕의 묘실은 다윗이 장사된 묘실 이걸 얘기하는데, 여호람이 그래도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성 안 어딘가에 장사를 하긴 했는데 열왕의 묘실, 다윗이 있는 묘실에는 두지 아니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 보면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이야기로 다가오기 쉬운데 여기에도 중요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장사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것인데 뭐 지금으로 말하면 경전모지에 뭐 묻히던가 낙구당에 들어가냐 그런 것이 되겠죠. 뭐 저도 제가 죽어 들어갈 자리 이미 마련해놨습니다. 제 안에 옆에 딱 만들어놨어요. 열왕의 묘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22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기 다윗 등불은 그냥 쉽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용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용서다. 그 증시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피로 완성된 십자가 용서의 은혜가 다윗 등불이에요. 그러면은 묘실은 자, 죽은 자가 들어간 자리겠죠. 모든 인간 죄로 인해 죽고, 그래 묘실은 죄로 인한 죽음의 자리를 뜻한단 말입니다. 그 묘실에 다윗이 장사되었다는 것, 언약이 있는 다윗이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궁에 용서가 적용하고 있는 묘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용서가 적용하는 묘실이다. 근데 여호람을 그 묘실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죽음, 그 뜻이에요. 그럼 그건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 지옥이란 말입니다. 자, 또 야고보서 2장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공의름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궁율 없는 심판, 이것이 열왕의 묘실, 용서의 언약이 없는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요람의 처지와 같다, 이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이 심판에 해당한 자는 누구냐? 궁율 행하지 않은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궁율 행하지 않은 자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다. 궁율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돈 없고 관사랑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율법을 범하고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의 존재, 죄의 존재를 불쌍히 여긴단 말입니다. 그럼 그가 누구냐? 자, 모든 인간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을 자, 불쌍히 여긴 말 자죠. 그 말은 여러분이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은 입장에 있어요. 죄의 존재, 불쌍히 여긴 말자.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보고 잘한다 못한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처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듣기 힘든 뭔가 하면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못 들어요. 그 말 안 한단 말입니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은금이 불쌍한 사람이고 평생 죄를 짓게 와도 불쌍한 사이다. 이런 말을 못 듣습니다. 그것이 궁유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목사와 교인들을 궁유를 넘는 심판의 길을 가게 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선지자 글을 보내서 사도의 글을 보내서 우리가 그럴 따위 자랑이 될 만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나의 자랑, 나의 교회 무너뜨린 것입니다. 내 신앙과 열심히 밖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의 피만 남겨가지고 그 주의 용서의 은혜 감사하고 주의 이름 모욕이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피예요. 목사의 피, 장로 피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란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열심과 어떤 걸 집어넣지 말고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에 드러나 자랑되는 건 십자가죠. 오늘 2026년 첫 주일인데 뭐 다들 새해 뭐 신년 이렇게 말합니다. 뭐 새해가 되면 해맞이라고 하면서 뭐 자기 소원 빈다고 하는데 해맞이는 안 했지만 제가 제 소망을 주부의 그림에 담아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가 조각조각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제 소망입니다. 망하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교회, 여러분이 상상하고 되고 싶어하는 교회 다 좀 무너지자, 망해버리자. 교회를 가지고 예수 섬기겠다? 무너져버리자. 이게 소망입니다.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하도 우리가 너무 고집탱이 돼가지고. 잘못된 신앙은 좀 무너지고 하나님 모시기 악을 행하고 산다는 우리 현실 눈이 좀 열리면서 내가 심판받을 자다 이게 인정이 되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궁휼에 감사함이 고백함이 있는 것,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성공입니다. 우리 실패해야 하는데 우리 망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죠. 그 고백이 예수님을 영어롭게 해요. 여호랑과 다를 바 없는 게 우리이고 우리도 재앙을 받는 게 마땅하고 창자가 나와 죽어야 될 그런 인간이라는 점에서 지금 모든 은혜입니다. 그러니 뭐 인생 탓하지 마세요.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을 내가 저주합니까? 어쨌건 하나님의 은혜가 살고 있는데 창자 안 나오면 다행이에요. 왜 우리는 늘 정말 나 같은 자 지금 당장 요람처럼 재앙받아 할 말이 없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 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십시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걸 오늘의 글에서 확실한 깨달으시면서 뭐 1년간 우리가 버틸지 모르겠는데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일만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인 걸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궁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 글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 글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남겨둔 십자가 은혜만 자라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